사도행전 5장 12절로 13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오. 5장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에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에 허락하시고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당신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어질지라도 주의 은혜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주간 사무엘상 초반에 이스라엘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큰 위기를 맞게 되었는지 알아보았고요. 또 그 위기에서 벗어난 계기도 찾아보았더랬습니다. 오늘은 그때에서 한참 뒤 이스라엘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성령 임재 직후 예루살렘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신앙 공동체가 막 형성되던 시기. 사실 모든 게 좀 어수룩하고요. 또 설익은 듯 보일 수도 있는 때이기는 하였는데 하지만 이때야말로 이스라엘이 그 어떠한 시대보다도 정말 믿음과 성령의 충만이 아주 강력했던 때였음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충만하고 또 성령이 강력히 역사할 때 온전한 신앙 공동체에서 나타날 그 증거들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살펴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주신 목적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목적은 위기를 넘기는 게 다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는 위기 극복 이상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각각의 신앙 공동체는 그들에게 닥친 위기를 믿음으로 잘 넘어서고요. 그리고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완수를 위하여서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들은 영적으로 그래서 늘 온전하기를 소망하고 지켜가야 합니다. 만약에 온전한 신앙 공동체 안팎으로 어떠한 근거들이 나타나는지를 내가 만일 잘 알고 있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좀 더 영적으로 잘 바라볼 수 있겠지요. 특히 본문의 초기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의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온전한 신앙 공동체의 근거들 매우 잘 나타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속하여져 있는 영적인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조금 더 주의 은혜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수고와 바람들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에 첫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요. 참으로 다양한 은혜의 일들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죠. 누가는 이 일을 사도행전 말씀에 소상히 잘 기록했고 그리고 그의 기록들로 우린 당시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보면 12절 상반절까지 보면 성경 이를 말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라고 말하죠. 당시에 많은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여기 12절 보시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전역에 성령의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여기 민간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는 아직 예수 영접치 않은 이들도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치유와 회복의 사역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하반절에서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많은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사도들 앞에 나와서 치유받았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고통 있는 자들의 회복.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초반 보면은요, 당시의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그리고 당시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람을 통하여서 베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와 관련하여 있어요. 우리가 본문 12절 상반절 조금 더 살펴볼 만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12절 보시면 사도들의 손이라고 흐리 말하죠. 여러분 이 손이라는 평범한 단어, 그러나 학자들은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여서 말씀을 풀어보고 있습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표현, 사실 이 사도행전인 저자인 누가가 매우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라 학자들은 그리 말하는데요. 성경상의 의미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이루어낸 존재를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표현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누가는요, 이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조금 더 세분화하여서 그 의미를 다르게 적용하여 사용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 손을요, 단수의 형태로 표현할 때와 복수의 형태로 표현할 때 의미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2절과 그 앞선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을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한국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들에서는 본문 12절이나 앞선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모두 손이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그 단수의 형태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 보면 그 번역이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V 성경을 기준해서 보면은요, 5장 12절 오늘 본문은 복수의 형태 hands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4장 30절 말씀은 hand, 단수로 저렇게 번역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4장 30절 말씀 한번 살펴보지요. 여러분 이 4장 30절 말씀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라고 그리 말합니다. 단수 hand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 단수로 번역되어져 있는 손의 의미는요, 누구의 손을 거쳐서 다른 누군가가 일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한 실제 그 손의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일하는 그 이면의 존재에 대하여서 더 강조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hand, 단수를 쓴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4장 30절은요, 기도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손을 통하여서 일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강조하기 위한 그 손의 의미가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30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2절은 어떨까요? 여러분 5장 12절에서는 손을 복수, hands라고 씁니다. 여러분 이 복수 형태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실제 그 손의 주인을 부각시키게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그래서 누가는 지금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 사역을 행하던 당시 사도들에게 더 큰 비중을 두어 지금 이 12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누가는 사도들을 강조하려고 했을까? 그것을 알아보려면 이어진 5장 13절 말씀을 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무엇이라고 당시 상황을 기록합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그 나머지라 함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불신자들을 분명히 구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민간 12절 말씀에서의 민간을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전체를 다 통칭하는 말이지만 이 13절의 그 나머지는 완벽하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구분하여 놓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신자들이 그 중에 어떠한 사람도 사도들과 상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 여러분 상종하는에 번역되어지는 헬라어는 여러분 콜라스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콜라스타이는요, 밀착시키다, 연합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단어죠. 여러분 이 콜라스타이는 신약성경에 총 10번이 쓰였는데요, 그 10번 중에 7번을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사용하였고요, 그 7번 중에서도 6번을 누가는 사도행전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면 이 콜라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누가가 참 좋아하는 표현의 그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누가는 왜 이 사도행전에서 이 콜라스타이, 밀착하다, 연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리 많이 빈번하게 사용했을까? 여러분, 콜라스타이가 의미하는 연합의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친해서 연합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콜라스타이가 의미하는 연합은 외적인 연합은 물론이거니와 내적인 친밀한 교제도 있었을 때의 연합의 의미로서의 콜라스타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과 육신 모두가 일치되는 하나 되는 그러한 연합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콜라스타이죠. 성령시대 교회 공동체가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면 온전한 영적인 교제와 연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도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누가는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단어를 그리 많이 사용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여러분 13절에 그래서 이 뜻은 이 상황은 무슨 뜻인가?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이 사도들과 이렇게 밀접하게 교제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멀리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왜일까요? 왜 그들은 사도들을 멀리했을까요?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왜 이들은 구태여 사도를 멀리했을까? 이들은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2절인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5장 초반에서부터 11절까지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자 참혹한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함께 거짓말했다가 3시간 사이로 모두 다 죽는 안타까운 이야기. 그 이야기가 5장 11절로부터 11절까지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에 대하여는 예루살렘 성 세간 사람들의 평가를 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다가 둘 다 죽는 이 일을 듣고 나서 믿는 성도들은 물론이지만 믿지 않는 이들도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종합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당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예루살렘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치유의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도 이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도들 자체 그들을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추론해서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와 사도들의 권위가 매우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직접 받고 그 역사를 행하는 사도들을 봤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와 사도들의 권위에 감히 도전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었던 상태였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예수 영접하지 않은 아직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사도들과 상종치 않았음을 그들과 가까이 되어지고 내적인 교제와 외적인 교제 자체를 아예 거부했던 이유는 행여라도 자기들도 그리 심판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만 13절 하반절에서 성경이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그리 말하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요.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성령 임재 직후에 예루살렘 성 신앙 공동체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평가였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그렇게 인정할 만한 영적인 권위가 당시에 믿는 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다른 말씀을 통하여서도 확인됩니다. 예루살렘 신앙공동체가 성령의 임재 직후 부흥하게 된 후에요. 그 직후의 상황을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의 성도들 누구에게 칭송받았다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들에게 당신의 영혼들을 더 맡겨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누가가 사도들 속에서 직접 역사하신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고 사도들의 손 자체의 그 의미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는 당시 세상이 믿는 자들과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 정말로 큰 인정과 영적인 권위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의 세상은 이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심지어 그들 믿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예수 영접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비록 믿음은 없었지만 성령의 역사를 이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신앙 공동체에서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들을 이들이 직접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 공동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증거, 온전한 신앙 공동체에게는 세상 모두가 인정할 만한 영적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조차 인정할 수 있는 영적인 증거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을 믿음과 성령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으로 하여금 구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변화들과 증거들 말이죠. 여러분, 사실 당시의 상황에서는 비단 믿지 않는 자들만 인정했던 것이 아니고요. 불신자보다 더했던 이들, 특별히 예수를 부정하고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의 입으로 통하여서도 인정될 만한 영적인 증거들이 당시에 많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하나의 유명한 사건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성전 미문 앞 앉은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맞듣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로 잡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도중에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6절 말씀 보시면 성경이 이리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와 복음에 대적했던 이들조차도요, 자기들의 입을 꽉 다물을 수밖에 없을 만한 일들이, 명백한 증거들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이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죠. 그런데 이들의 이 석방되는 과정이 또 다른 믿음의 증거되는 일이 되어졌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신앙 공동체에는 세상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정받을 만한 믿음으로서의 변화들과 영적인 증거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삶에서 영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체험들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영적인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에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들이 내 믿음의 삶과 공동체에 계속해서 쌓아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영적인 증거들로 내가 교만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선물과 같은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 앞 앉은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을 때 당시의 사람들 매우 놀란 눈으로 그들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자신과 요한을 경외하는 그 모습과 자세는 틀렸다라고 그리 지적하죠. 이는 전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 일들이고 스스로의 높아질 위험성을 그가 차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증거는 있으나 그 증거로 날 치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주께서 믿는 자에게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증거가 되게 하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 증거하도록 하셔서 우리를 통해 영혼들 주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하나님이 설계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20절 이를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스바냐 3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전 죄된 인생들을 알지라도요, 이제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두에게 인정받을 만한 영적인 증거들을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개인만이 아니고요,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말씀과 믿음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나타낼 만한 많은 증거들을 계속해서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내가 각자가 속하여져 있는 그 공동체에서 모두가 주의 역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들, 영적인 증거들이 많이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요, 분명하고 명확한 주님의 역사 우리가 소유하여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영적인 권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영적인 증거라 함은 반드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세상의 이치를 월등하게 초월한 기적만으로 그렇게 성장한 공동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령의 큰 역사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 스스로가 세상을 향한 영적인 증거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다른 기적이 아니라 죽어도 안 바뀔 저 사람이 예수 믿어 바뀌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세상의 증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요즘 세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같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 세상이 우리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우러러보고 칭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도 교회와 상종치 않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본문처럼 가까이 하고 싶으나 가까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우리를 도리어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더 악해지고 저들이 하나님에게서 훨씬 더 멀어졌기 때문이죠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로 영적인 증거 될 만한 인생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아는 만큼 삶의 변화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정말 맺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들과 거룩한 충격들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예수 믿을 거면 나도 믿겠다, 이런 얕잡아 보는 말 듣는 것은 아닙니까? 나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지금 세상 사람조차도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삶의 영적인 그러한 증거들이 얼마나 있는지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두가 인정할 만한 영적 증거가 되어지는 삶이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권위가 정말로 잘 세워지고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증거는요, 온전한 신앙 공동체는 계속해서 모입니다.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그리 말하죠. 여러분, 여기 솔로몬 행각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이방인의 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벽면은 없고요, 지붕과 그 기둥만 있는 그러한 외벽의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 유대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서 주로 말씀이 가르쳐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솔로몬 행각이 중요한 의미는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이곳이 함께 모이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 보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영적인 나눔을 할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의 제1의 가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모이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공동체는 모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임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성령도요, 함께 모였을 때 그때 임하였습니다. 2000년 전이었으니 그들 덜 바빴을까요? 그럼 그렇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바쁜 거는 늘 똑같지 않았을까? 그리 생각됩니다. 분주함에도 내가 얼마만큼 진심을 다해 주의 공동체에 주가 세워주신 믿음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것으로 해당 공동체의 온전함 확인할 수 있고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마침 구역 모임 시작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원래 열심히 모여야 하는 거는 늘 강조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구역 모임이나 예배나 주께서 정해주신 자리 때에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모이고 모이고 모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주의 은혜의 자리가 베풀어졌는데, 주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베풀어졌는데 그것을 선택조차 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면 얼마만큼 주로부터 먼 것인지 스스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간이 좀 남아있어서 애플에 갔는데요, 거기에 새로 나온 그 VR 기계가 있었습니다. 원래 예약을 하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없어서 꼭 바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실제 같더군요. 근데 쓰자마자 제 머릿속에 이 생각이 바로 스쳤습니다. 조만간 이걸로 예배하는 시기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만간 이거 쓰고 집에서 모이겠다라고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분주함 이외에도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의 모이는 것을 막아서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모이길 힘써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온전한 공동체인지를 증거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죽고 사는 문제 가지고 그 앞에 두고 그들 모여들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네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막상 모이면 좋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모인 모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 아닐까요? 나 속한 공동체 온전한지를 우리가 확인하려거든 내 힘을 다하여 나에게 베풀어진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참여길 위하여 애써 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속한 공동체 영적으로 온전하기를 내 스스로가 나타내는 길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이 각자 속해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의 온전함들을 나타내는 증거들을 많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곳이 온전한 영적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예루살렘 초기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되짚어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많은 영적 증거들이 당시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모이며 또 삶을 나누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당신의 사명을 맡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터인데 이러한 증거들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신앙 공동체 이루어 주의 사명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